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618년부터 48년까지 유럽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최대의 종교 전쟁, 최후의 종교 전쟁, 또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은 종식되고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은 모두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전쟁의 주 무대였던 독일 지역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슈몰크 목사가 사역했던 슈바이트니츠 지역은 격전지 중에 하나였고 전쟁 후에 가톨릭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단 한 개의 루터 교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36개의 마을을 돌아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신방을 나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어떤 때에는 2, 3일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슈몰크 목사가 32살이었던 1704년 어느 날 먼 지역 신방을 마치고 돌아보니 집이 화재로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몰크 목사의 두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잿더미를 해치니 두 아들이 꼭 서로 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 부부는 한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울며 울부짖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일을 겪기도 하고 깊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실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신앙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시벨레 신전, 아폴로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파고스 언덕 둘레길을 따라서 줄줄이 그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언덕 끝에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면류관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그 파고스 언덕 둘레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황금길이라고 불렸겠습니까? 또 당시 서머나에 성행했던 포도 무역은 19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현재도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아시아의 그 어떤 도시들과도 어깨를 견줄만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당시 모든 로마 시민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시저의 제단 앞에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서 엎드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받게 되는 정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정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고대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에 가려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과 같은 웅장한 건물도 없었고 몇몇의 가정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만 등장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환난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당하고 로마 여신을 경배하도록 협박당하고 유대인들의 밀고와 꾸민 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 그런 환난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 외로움과 절망의 깊이는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잘 안다고 우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풍성하다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궁핍함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궁핍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페니아인데 이것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입에 풀칠하다 정도의 가난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궁핍을 나타내는 또 한 단어가 푸토케이아인데 이것은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대적인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용된 궁핍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이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비방의 파도도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격려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이 몹시 아픈데 돈은 하나도 없고 교인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예수를 잘 믿어야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말을 듣게 된다면 참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가난이 저절로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난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하던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동참하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수도의 집을 교회로 삼아 사역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것은 계속된 유대인들의 악랄한 공격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이 엄습했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에게도 두려움은 결코 낯선 불청객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 웅장한 신전들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각종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였지만 로마 황제에게 숭배했다는 증서가 없었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비방은 도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점점 더 교묘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받게 된 환난의 기간인 10일을 두고 그날이 긴 기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일이 긴 기간이냐 짧은 기간이냐 보다 일정한 연단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후에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단을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들에게 드려졌던 고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자신도 비록 이방 땅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니엘이 황관장의 허락을 얻어서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나눈 내용을 다니엘 1장 12절에서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꼭 먹고 마셔야 하는지 아니면 채소와 물만 마셔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열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열흘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수십 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겪으면서 혹 얼굴이 좋아지지 않고 수척해지면 어쩌나, 다른 친구들은 얼굴에서 윤기가 반들반들하면 어쩌지? 내게는 얼굴을 꾸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등등의 생각하면서 보낸 열흘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은 시험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일 동안 자신을 잘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기가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마술사와 주술사보다 10배가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에서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라는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라는 상황의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생명의 관에서 관 스테파노스는 월계관을 뜻하는데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었고 잔치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또한 서머나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머나에서 발행된 주화에는 위대한 관리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비록 황제 숭배가 너를 짓눌러도 유대인의 비방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너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 내가 너에게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 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게 될 때에 너를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겠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너를 받은 달란트만큼 남긴 가장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서만아는 아시아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의 면류관은 웅장한 신전도 아니고 포도 무역이 성행하는 시장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격려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면류관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충분히 배우고 익힌 후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한글 성경은 외국에서 먼저 번역이 되었습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서 서상윤, 이영찬, 백홍준과 함께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수정 선생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서 조선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신구약 한글 성경이 완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고 섬기고 있는 양화진 홀에는 한글 성경 완간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011년에 만든 한글 성경 번역에 관한 영상물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해 조선 선교의 꿈을 키운 로스 선교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을 향한 선교와 성경 번역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평생을 번역위원장으로 일하며 성경 번역을 이끌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5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대 교육의 선구자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를 위해 항해하던 중 선박 사고를 만나 44세에 순직했다. 게일 선교사는 아내와 아들을, 피터저 선교사는 아내를, 레이놀즈 선교사는 첫 아들을 양화진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글로 옮겨졌고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다.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우리 손에 들려주는 일에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모두의 찬송가 549장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슈멀크 목사의 찬송이 또 한 곡이 더 있습니다. 화재로 두 아들을 잃고 13년이 지난 후에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333장 1절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시몰크 목사는 65년을 살았는데 58세 때 뇌졸중을 겪어 오른쪽 손발을 잘 사용하지 못했고 백내장으로 실명까지 했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며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시몰크 목사가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생애 순간순간마다 두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얼마나 몸서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이나 뇌졸중 백내장으로 인해서 겪는 괴로움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201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맡겨진 일을 죽을 때까지 꼭 해야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충성하다 피스토스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언제나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금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개독교 취급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혼신을 다해야 하는 신실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고 우리를 함몰시키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이 함의 충성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순풍이 불 때도 태풍이 불 때도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신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